전세금 빼려고 주식을 팔았는데 근데 돈은 내일모레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T플러스 2 제도인데 이게 또 토요일 유료를 껴있으면 이거 영업일 기준이니까 그럼 이게 또 한참 늘어진단 말이에요.
네.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
뭐 미국도 T플러스 1으로 가고 유럽도 T플러스 1으로 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왜 한국만 유독 T플러스 2를 하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압권 시작합니다. 원래 받을 돈은 하루라도 빨리 받고 줄 돈은 하루라도 늦게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네. 아, 오늘 팔았는데 네. 바로 돈을 주지. 네. 분명히 내 계좌에서 주식은 안 보이잖아요. 팔고 나면. 근데 돈은 내일 모레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T 플러스 2 제도인데 네. 이게 좀 불만입니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빼야 될 일이 흔치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게 그렇게 불편함을 잘 못 느끼긴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사 갈 때 네. 전세금 빼려고 주식을 팔았는데 네.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토요일 유료를 껴 있으면 이거 영업일 기준이니까 그럼 이게 또 한참 늘어진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T+2가 뭐가 문제지? 왜 바로 돈을 안 주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반대로 사실은 반대로 살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내가 오늘 주식을 사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내 창에는 나오잖아요.
네.
샀다고. 근데 돈은 그 다음날 다다음날
그렇죠.
입금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돈이 없는데 네. 사줬어.
네.
그리고 뭐지? 사실은 나에게 돈이 있었던 게 아닐까?
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더니 그 다음날 또 뭐 미수 떠가지고 얼마 부족하니까 며칠까지 돈 넣어라.
네.
그래갖고 야, 이거 내가 미수 거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일도 생기죠. 물론 그 다음날 주식을 팔아도
네.
그 다다음날 또 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미수 처리가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수 처리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수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없으면
네.
미수를 했을 때 돈이 내일 모레 들어오니까 내일 모레 들어올 돈을 담보로 내가 오늘 돈을 구하는 거죠.
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내 돈인데
네.
내가 왜 이틀치 이자를 내야 되나. 그 미수담보대출도 금리가 세요. 그래서 이게 왜 T+2가 필요할까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5월 26일 날 한국거래소에서 이거에 대한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문제의식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 그게 아마 미수거래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뭔가 필요하면 뭐 조정을 좀 하는 의제 중에 하나로 만들면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박용진 부위원장,
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쪽이잖아요. 그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이거 T+2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주식 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을 해보니까 나도 해보니 이게 뭐 왜 내일 모레 들어오냐. 나도 바로 돈 받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뭐 미수 때문인가? 미수거래 때문인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해봤어.
뭘, 미수를?
네. 딱 해보면은 이게 미수 날 때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좀 레버리지 쓰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샀는데 주가가 올랐어.
네.
그럼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당일날 거래를 하면은 내 돈 한 푼도 없이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죠.
플러스 수익이 나는 네. 거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손해나면?
손해나면은 이제 돈을 메워야 되잖아.
네.
돈을 메워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T+2에 대해서 많은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T+2 제도를 제가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취재를 해봤죠.
아.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은 T+1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T+1으로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유를 살펴보니 역시나 금융 소비자 이슈가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좀 공부를 하실 때 꼭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T+2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공급자적인 마인드 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T 플러스 1으로 하는 것도 뭐 대통령 얘기는 뭐 아, 이런 거 좀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T 플러스 1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 구조적으로 거래 체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아 우리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 우리는 겸사겸사.
아 겸사겸사요? 네,
겸사겸사.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T 플러스 2 제도라는 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실물 증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증권이 있었죠. 네,
증권이라는 네. 게 있고 예탁원에 있었죠.
네.
그래갖고 근데 물론 예탁원에 있는 그 실물 증서를 매번 내가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를 예탁원에 냈두면은 이 예탁 증서가 누구 거냐라고 해서 이름만 바꿨으면 되니까. 그럼 보통 이 예탁 증서를 언제 찾냐? 열 받을 때.
아 그래요?
상장 폐지돼갖고.
아.
상장 폐지돼갖고 이거 거래도 안 돼.
네.
그러면은 이거를 아, 내 다시는 이런 잡주 사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탁원에서 받아서
네.
집에다 붙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아,
항상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라라는 아.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편이나 우편으로 옛날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조가 된 건지 아니면 갖다 주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예 기간이 필수였던 거예요.
네.
이것도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럼 넓잖아. 아,
그렇죠. 한 일주일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T 플러스 5도 있었고 T 플러스 3도 있었고 지금은 T 플러스 2면은 이제 뭐 종이증권 시대의 잔재를 치고는 꽤 빨리
네.
거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100% 전산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100% 전산화가 돼가지고 뭐 1초에 수백 번씩 거래되는 완벽한 디지털 세상에서 왜 지금까지도 이틀을 유지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저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 원래 있던 제도가 잘 안 바뀌는
네.
게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를 가보시면은 여의도에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 한국거래소에 우리가 TV를 보면 항상 나오는 그 전광판.
네.
그 전광판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어, 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 그 여의도 비싼 땅에
네.
전광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옛날 뉴스 혹시 보셨으면 기억나시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육각형 데스크가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종이 거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막 전화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얀색 그 꼬불꼬불 전화선 달린 유선 전화로 전화하면서 요거 흔들고 있었던 저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80년대 네. 후반에 바뀐
네.
건데 이거를 그 당시에 종이 증권을 가져가서 신청을 하고 거래소에서 거래 체결을 하고 그 돌아가는 전광판들을 보면서 어, 저 가격에 한다, 저 가격에 안 한다. 요거를
네.
원래 실제로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네.
증권소에서 증권사에다 수수료 내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내가 왜 거래소에다 거래세 내고
네.
증권사에다가 또 증권사에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럼 내가 굳이 왜 증권사에다 돈을 내고 거래소에다 또 돈을 내야 되지? 어차피 거래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예전에는 증권사에다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에 있는 브로커가 그걸 들고 가서 거래소에서 다 같이 브로커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아, 거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나 대신 그 고생을 해주는 거니까
수수료.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고 그리고 거길 가면은 거래소에서는 또 브로커들끼리의 거래를 체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 수수료를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직접 가서 주문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래. 증권사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뭐 수수료 좀 낼게라는 건데 왜 거래일을 이렇게 두 배로 이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네.
본다면은 일단은 거래를 좀 단순화를 좀 시키려고 할 때 이게 그 하루에 코스피 시장에서 뭐 수십조 원의 돈이 거래가 되잖아요.
네.
수십조 원의 거래가 되면은 제가 이조 기자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주를 이조 기자한테 팔았다.
네.
그럼 이조 기자가 샀다. 뭐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 건이 거래가 정산이 되는 건데 그때 이거를 한 번에 한 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주 매수라고 거래를 하면은 딱 100주 매수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매도 주문이 50주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다른 데서 또 50주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삼성전자 매수 20주가 들어온다.
네.
그럼 거래 체결을 시키면은 넷뜨. 넷뜨를 치게 되면은 매수 거래가 100주가 있고 매도가 50주가 있으면 둘이 매칭을 시켜버리면
네.
그냥 50주의 거래는 상실을 할 수가 있죠. 50주만 거래를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20주의 거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넷뜨 시켜서 최종적으로 20주 매수만 거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종 70주만 거래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거래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산적인 부담을 훨씬 더 적게 되는 건데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약 4천억 주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상계 차감, 아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거래 체결하는 건 그냥 다 빼버리고, 넷대로 빼버리고 나니까 169억 주만 거래를 하면 되더라.
아, 이렇게 하면은 4천억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4천억 주 거래할 주거를 169억 주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거래 대금도 4,687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상계 처리를 하니까 169조 원만 거래를 하면 되더라.
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제를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 결제를 좀 모아서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의 한 4%만 거래를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이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하루 내지는 뭐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를 쫙 모아서
네.
한 번에 상계 쫙 해버리면은 이 정도만 되는 거니 일정 시간은 필요하긴 한 거네요. 그쵸. 아무리 실시간이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할 수는 있겠죠. 전산으로 네네. 처리하면은.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게 뭐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 정도는 모아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외국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래가 이제 낮은데
네.
외국인 기준으로는 그 시간이 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딱 그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거래를 하는 게 좀 나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환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문을 넣었을 때 달러로 주문을 넣고 그다음에 환전을 해서 원화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전을 또 이게 여기는 외국인은 매매 체결을 한 다음에 확정 금액에 맞춰서 환전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환시장도
네.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거래를 하는 그 시장 안 하고 우리나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좀 당일 결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맞춰서 시차를
네.
맞추고 거래를 모으고 환전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은 T 플러스 2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결제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높다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T 플러스 그러면 T 플러스 1을 하지 말자는 거냐라고 하는데 뭐 한다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그럼 왜 T 플러스 2가 아니라 T 플러스 1으로 날짜를 바꿨는가라는
네.
거는 여기에 2021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이면 미국도 T 플러스 1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T 플러스 1으로 바뀐 지가 작년인가 바뀌었을 건데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니까 아까 T 플러스 2가 효율적이긴 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T 플러스 1으로 바꿨는가? 라는 것도 우리한테 돈을 빨리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나는 우리 위해서인 줄 알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어요.
게임스탑.
네.
조금 그냥 민주식의 급등락이 있었던 사태로만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민주식의 급등락으로 우리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개미들이여
그렇죠.
힘을 모아서 매수를 해서 이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을 해갖고 주가를 올리도록 하자.
네.
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자산운용사 하나가 뭐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의 승리네 만에 그리고 아니네 이게 결국은 주가 띄우기를 했던 놈이 먼저 주가를 팔고 도망갔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좀 특이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로빈후드의 매수 버튼 삭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뉴스 있었어요.
뉴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로빈후드를 중심으로 해서 개미들이 주식을 막 사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실탄을 쏘려고 딱 했는데 매수 버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거래 증권 그 증권사가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개미들이 이 주식을 못 사게 하려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그랬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T 플러스 2가야. 거래가 있는데
네.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식을 사고서 T 플러스 2에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죠.
있죠. 네. 그럼 뭐 반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T 플러스 2에 돈이 안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증권사가 먼저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증권사가 뭔가 증거금을 내놓는 그런 그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거래에 대한 증거금을 증권사가 내요.
네.
증권사가 내놓고서 그 일이 안 생기면은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증권사가 대신 결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럼 증권사 중간에서 왜 돈 받냐고
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계좌 관리하고 이런 증거금 관리하고 거기 결제 불이행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가 그걸 먼저 부담을 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결제 불이행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심하게 물린 사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심하게 물려 내가 샀는데 주가가 폭등해버리면 상관없는데 폭락해버리면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사가 또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췄죠.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어마어마한 거래량.
네.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서 미국의 예탁결제원이 로빈후드한테 증거금을 4조 원을 넣어라.
지금 마진콜을 로빈후드가 받은 거네요.
받은 거죠.
네.
그래갖고 이게 거래가 더 늘어나면
네.
여기서 거래를 더 사람들이 더 많이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T 플러스 2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면은 그 증거금 넣었던 거는 거래 체결이 완료가 됐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수거래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내일 모레 매도대금 들어오는데
네.
이게 오늘 당장 내가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뭐 그 저기 그 매도대금 담보대출 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증권사는 또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까 하다가 지금 로빈후드는 사실 그 당시에 신생 증권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즉시 4조 원을 납부를 하라 그러니까 그 돈이 없었고 결국은 증거금이 고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래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차단해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럼 그때 음모론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뭐 증권사랑 결탁했냐 막 이 문제는 아닌데
네.
여기서 아, 이거가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좀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서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T+2로 결제를 하는 게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했던 건데
네.
오히려 증거금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매수 버튼을 없애버려야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구나
네.
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연구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연구를 들어가서 이거를 한번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T+2가 더 맞긴 한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크게 변동이 생겨버리면은 여기에 증거금 미체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확인한 게 뭐냐면은 자본의 효율성입니다.
자본의 효율성이요? 네,
미국은 네. 자본의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증거금을 오늘 집어넣고
네.
그 지급된 증거금이 체결 이후 T+2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틀 상간으로 자본이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틀 동안 묶어놓지 말고 결제를 매일매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증거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조 기자한테 줬다가 이틀 있다 돌려받는 것보다는
네.
매일매일 돌려받는 게 내가 자금 운용의 융통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T+1으로 변경을 해보니까 증거금의 41%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절감이 되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결제를 하니까 편한 측면이 있고 이게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증권금을 이틀 동안 묶어놓지 않으니까 41%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네.
이러면은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결제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먼저 T+1으로 이거를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먼저 이 T+1으로 단축을 하고 나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아니 저기는 하루면 돈을 주는데
네.
그리고 미국 증권사들은 그걸 자본 효율성을 높여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 그럴 거면 나 미국 가서 거래할래.
아 그러면 또 바꿔야죠.
그쵸?
그러면 또 바꿔야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T+2 제도를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0월부터 T+1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상황을 인도도 그 당시에 2021년 이후에 미국에서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가 먼저 T+1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근데 T+1 전환을 할 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이게 폭락을 했을 때 증거금이 소진이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T+1 거래로 하나 둘씩 전환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T+1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전환될 때에는 어떤 주식은 T+2에 들어오고 어떤 주식은 T+1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 있었겠네요. 과도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인도도 T+1으로 가고 미국도 T+1으로 가고 유럽도 T+1으로 가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왜 한국만 유독 T+2를 하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를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돈은 이틀 있다 들어오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T+1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에다 거래를 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같이 거래하고 있는데 미국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 이게 매매가 돌아가.
예.
근데 한국에서 하루씩 병목이 생겨.
예.
어, 턱! 아, 막혔다. 야, 얘네 아직 안 들어왔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매도하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은.
아, 네. 이틀이
되죠. 그 다음날 매수를 하면 딱 돈 들어와서 매칭이 되는데.
예.
이게 T+2가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주식은 탁탁탁탁 맞춰서 가는데 유독 한국 주식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돈이 안 들어오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우리가 빨리
그런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돈이 빨리 들어오지 않냐라는 민원에서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전 세계 그 뭐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권에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변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우리나라도 내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건 좀 빨리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논의를 시작을 해서 유럽이 T+1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춘다면 우리나라도 얼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게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좋은 점은 외국에 이제 큰 자금들을 움직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의 불편함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네.
그러면은 그들의 자금이 좀 더 유입이 될 거고 우리 주가는 올라간다.
돈 들어올림만 남았다.
그렇죠.
아, 네, 반농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비는 충분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그 우리는 주식을 사서 가만히 두지만 우리 말고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 하나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두면은 주식을 담보로 잡고 또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 자금 조달을 해서 또 다른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일매일 벌어지고 실시간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결제를 할 때 내가 빌린 주식을 가지고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를 또 풀어줘야 되는 거고 담보를 풀었을 때 여기에 그럼 대용으로 뭘 쓸지도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 돈 빨리 줄게요. 그리고 내가 주식 팔았으니까 돈 주세요. 요 거래가 아니라 이 거래 상대방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 주식 문제, 해외 거래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T+1 환경에서 결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가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가끔 나오는 게 저런 결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먹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T+1이 되면은 확실히 이런 일들이 더할 수 있죠. 초반에. 네.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역시
네.
사실은 우리보다
외국인.
아니요, 증권사.
아, 증권사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결제의 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누가 돈을 낸다 그랬죠? 브로커.
네.
브로커가 먼저 줘요.
어.
먼저 주고 거기 가서 받아오는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거를 이유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결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대형 사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단순하게 주식 거래를 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래들이 있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거의 담보 처분을 어떻게 할지,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그거 야 위에서 거래해서 돈 빨리 주는 거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중간 그 뒷단에서 바꿔야 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차가 뭐 미국 시차, 유럽 시차, 뭐 인도 시차, 동남아 시차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차를 언제 모아서 결제를 할 것인지, 언제 모아서 환전을 할 것인지. 그러면 담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고 있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증권사에다 주문을 넣었는데 여기서 뭐 잠자다가 받아야 되는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다가 근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T+1이 되면 훨씬 더 시간이 타이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좀 조심스러운 점은 무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막 공무원들이 뭐 언제까지 무조건 해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제 증권사에 있는 취재원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인데 결제 지연이 발생을 지금도 많이 한대요.
그래요?
네. 외국인들 뭐 거래하다 보면은 좀 많이 안 되면 뭐 5일도 되고 6일도 되고 막 되네요. 된대요. 근데 물론 그게 밖으로 티가 안 나는 이유는 우리한테까지 티를 안 내는 거지.
네.
증권사 안에서 자금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꼭 뭐만 있으면 막 처벌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
막 처벌해가지고 야, 너 왜 결제, 그러니까 결국은 결제 지연을 하더라도 증권사들끼리는 신용 거래를 하는 건데
네.
그 부분들을 이거는 규정 위반이고 이거 가지고 금감원이 맨날 증권사 쪼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 초기에는 안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이거를 좀 가져감으로써 이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그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1% 정도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
네.
증권사들도 좋고 그 개인 투자자들도 바로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좋은 제도에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모두 다 찬성하는 거고 동의하되 진짜 너무 이게 억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려면 비슷한 기준과 비슷한 그 프로세스를 갖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T+1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저 같은 진짜 개미 투자자가 하루 더 일찍 받든 더 늦게 받든 큰 상관없는데
예.
큰 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잘 돈이 흘러가려면은 정책 전환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오늘 주식 판돈 빨리 받고 싶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